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까지 공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1절 약속 성취로 계시된 하나님 거기서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심 약속대로 권능을 받게 하심 세 번째가 약속대로 증인이 되게 하심.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역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했다. 약속대로 권능을 받게 했다. 약속대로 증인이 되게 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언약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언약대로 성령은 임했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고 그 제자들이 증인이 돼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난번 공부한 내용이 바로 제자들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곧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하셨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제자들로 증인이 되게 하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바울로 사도 바울을 바울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말고 사도 바울은 원래 열두 제자 중에 들어가질 않았죠. 안 들어가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9장에서 봉독해드린 9장 3절 이하에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도중이었죠.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증인이 되게 하신 거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바울로 증인이 되게 하셨다. 즉 약속대로 증인이 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는데 제자들로 증인이 되게 하셨고 바울로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바울로 증인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죠. 철저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정통으로 잘한 학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에 정말 지도자로서 또 그 시대의 엘리트로서 자리가 굳혀져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죠. 그런데 그가 돌변해버린 겁니다.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수학했던 모든 지식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모두가 다 휴지조각이라는 게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했다면은 그 시대의 모든 지성, 그 시대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말리엘 그 문화에 대학자들이 있었고 훌륭한 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학업을 마쳤다면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야, 내가 여지껏 헛것 배워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바로 돌이켜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 바울 미쳤다. 저렇게 훌륭한 학문을 다 하고 이 시대의 엘리트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 모든 부와 영화를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또 권좌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좋은 처지에서 저렇게 왜 바보짓을 할까? 예수는 그 당시 이단으로 몰리는 자였고 초라한 하나의 죄인으로서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자인데 그런 자를 위해서 그 아까운 젊은 날을 다 희생한다는 것 자체는 저 사람이 미치지 않았으면 저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을 미쳤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을 누가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게 만들었나?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37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제목까지 다섯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도를 좇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 자였는데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앞부분 보십시다. 그 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와 아시아 지역인 구브로를 비롯하여 비시디아와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구스드라 등지에서 예수의 증인이 됐다. 바울은 처음에 이제 다메섹에서 그렇게 부름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 바울이나 아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열두 사도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 일치하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지금 바울도 사실은 예수에게서 배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같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눈 다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남게 되고요.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듯이.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려고 그런 모든 환경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정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내가 저 바울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고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의 생애 속에서 다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를 갖다가 그 당시의 모든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변증을 해야 되겠는데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학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학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고 사도 바울은 논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게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히브리서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같은 건 정말 논리적이죠. 변증적이고 변해적이고 아주 대단하게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대단한 학적 권위가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젊은 날 학업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름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바로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죠. 안디옥. 이게 이제 소아시아고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안디옥. 이게 에베소. 에베소가 여기고 여기가 갈라디아. 근데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이 안디옥으로 목회자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 목회지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한참 목회를 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이 지역으로 보내주는 거죠. 보내서 가서 선교를 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역사해서 에베소로 가고 그 다음 마게도니아 그리스 반도 마게도니아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차에는 로마 이탈리아 반도로 사도 바울이 가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가? 바울로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누가? 약속대로 계시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이건 기적이에요. 바울이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건 기적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까도 계속 설명했지만 바울이 돌이키면 안 돼요. 그의 일생, 육신적인 삶으로 따지자면 그냥 자기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것이 바울의 성공 발판이에요. 거긴 승승장구할 길이에요. 아직 젊은 나이에요. 그리고 학업 다 닦았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로 굉장히 실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서 그냥 앞길이 훤하게 열려있던 바울이에요. 권좌도 돈과 명예와 화려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초라한 이단자로 교수대에서 처형된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그렇게 했나?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약속대로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증인이 되겠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바울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해졌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와 정말 놀랍다. 정말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약속대로 권능을 주셨고 약속대로 정말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며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결론이 그렇게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시도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사도행전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하면서도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란 아 이거 쓸데없는 일이야 하면 안 하게 돼요.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야. 이게 확인만 되면 안 하죠. 그 쓸데없는 일을 위해 예를 들어서 저 땅 팠다가 매라 하고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 왜 이걸 땅 팠다가 매요? 그냥 땅 팠다가 매이놈아 그러면 난 그런 쓸데없는 일을 안 할래요. 안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아 내가 걱정하는 것, 내 욕심대로 하려는 것이 모두가 다 쓸데없는 일이로구나. 그렇게 귀착이 되잖아요. 쓸데없는 일이로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일은 안 하게 되지는 거예요. 안 해지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지. 아, 근심 걱정하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늙어간대. 빨리 죽고 병든대. 이렇게 해서 안 하려고 보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되고 잘못하면 병들어 죽는데 병들어 죽을까 봐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염려를 안 하지만 천만의 말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주 큰 집을 사서 큰 저택을 사서 이사해 너무너무 좋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욕심이 생겨요. 야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저 친구 집보다 더 큰 집을 내가 사서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야지. 이 생각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따라잡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욕심을 부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건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억지로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것하고는 질이 달라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안 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참고 견딜 수 있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고 이래서 우리의 삶이 보람이고 그렇게 되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로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지엽적인 말이지만은 이 지엽적인 말이 이렇게 증인이 되게 했다. 누가? 성령이. 어떻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누가? 하나님께서. 아하.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령 보내서 권능없게 해가지고 이렇게 증인이 되게 해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당신 계획대로 다 해가시는 거구나. 맞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아무리 자기가 정말 어머니 잉태돼서 날 때부터 하나님이 다 바울을 태중에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로 하나님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예정에 선택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방으로 가잖아요. 자, 안디옥, 자,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여기 이 지역 전도 마치고 그 다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 이탈리아 지역으로 가고 로마에 가서 마지막 여기서 들려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생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울의 일생. 그게 어찌 바울에게만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위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면서 장안중앙교회 교사 일도 하게 하고 찬양대 일도 하게 하고 서리집사 일도 하게 하고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서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수하며 살도록 그렇게 다 정해놓으셔서 그대로 때가 되면 인도에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 말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집사람은 그 듣기 싫게 왜 그러느냐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야지 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부정적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듣기 싫은가 봐요. 그런데 이 강술에 있어서 자극을 주는 방법은 부정적인 말이 상당히 자극이 있어요. 강하게 꽂히죠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라는 말은 좀 그래요. 근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은 기분이 나쁘기는 나쁘지만 강하게 와서 닿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고. 바울이 하고 싶어서 했나요? 바울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순간에 돌이켜버려요. 누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그렇게 언약대로 다 이루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 생일을 가만히 돌이켜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대로 살려고 생각이 나셨어요? 생각도 안 했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나셨어요? 생각도 안 했잖아요. 나는 가끔 그런 인사를 받아요. 나는 어쩌다가 장안중앙교인이 됐는지 몰라요. 그게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장안중앙교인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자기가 알면 자기가 신이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장안중앙교인이 됐는지 모르고 나도 어떻게 이런 목사가 됐는지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나님이 계획해서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마치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인생을 사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 계획대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내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정말로 맞는 얘기면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내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산 사람 있나?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계획대로 산 사람이 계획대로 다 안 됐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됐다 이거예요. 그건 토막 나눴을 때 요 부분은 되고 요 부분은 안 되고 요 부분은 내 계획대로 되고 요 부분은 내 계획대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 전체적으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 하나 내 계획대로 안 됐으면 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를 속이느냐 이 말입니다.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앞으로도 자기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장사할 환경 주면 열심히 장사하고 하나님이 또 뭐 어디에 가서 시골에 가서 농사질 환경 주면 열심히 농사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또 뭐 벼슬 얻게 하면 장관을 지내든가 무슨 국회의원을 지내든가 하면서 열심히 국회의원하고 도둑질해 먹지 말고 쇠고랑 자지 말고 에? 그러고 살다 가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 주는 대로 열심히 살다 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대로 사는 거니까. 지금 15평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또 알아요. 한 1년 후에 30평으로 이사가게 할지. 아, 30평으로 이사가게 하면 거기서 또 살아요. 30평에서 살다 20평으로 또 내려주면 그냥 거기서 사는 거고. 그 30평에서 살다 20평으로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머리 틈이 알고 친구한테 전화와도 친구 다 끊어버리고 전화번호 다 바꿔버리고 왜 기분 나빠서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한 40평으로 옮겨놓고는 막 친구들 다 찾아 동문에 무슨 뭐 앨범 다 내놓고 막 누구누구 전화번호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전화 다 해서 만나자 차 한잔하자 밥 한끼 같이 먹자 하고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옹졸하게 인생을 살려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해요. 바울로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한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지는 거지. 자, 그것이 지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3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 내용.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제자들이나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했다. 이거 지금 총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1절이죠? 그 다음에 제2절. 2절은 뭡니까? 교회 창설로 계시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회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걸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냥 걱정하고 뭐 대단히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열정이나 있는 것 마냥 이 제목을 봐요. 교회 창설. 창설은 처음 세우는 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거 설립이에요. 창설은 처음으로 최초로 세워지는 거고 설립은 지교회를 세우는 일을 설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 창립일이 아니라 설립일이에요. 세워지는 일. 이렇게 처음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거든요. 교회를 창설로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교회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특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어떤 사람 이제 제자들이 있다가 엘리야랍디다 뭐 목베어 죽임을 받은 세례요한이랍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성급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야 내게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내가 네 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딱 약속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똑같은 하나님이죠.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역시 이 부분에서도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창립도, 이게 창립해서 되졌다는 것이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설립되는 이 장면도 이것에 대한 연속안이에요. 교회 창립에 대한. 창립된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지교회들이. 예? 지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가? 여호와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언약대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배우고, 아, 왜 교회 와서 교회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모든 역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교회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 확인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와서, 여기 와서 내 강의를 안 들어도, 이렇게 교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습만 보고도, 야, 교회가 설립되어 있구나. 설립된 이 교회만을 보고도,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교회를 설립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 교회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도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이죠. 교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세우는 게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교회를 막 그냥 인간 욕심대로 어떻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교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세워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 해마다 어떻게 커질지 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안 돼요. 목회 일반적으로 보통 목회를 하면 이러죠. 1년도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400명 모인다. 그러면 내년 한 해는 적어도 한 10% 증액, 교인 10% 증액, 40명은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3, 4년 후에는 500명, 500명 내지 600명의 교인으로 확장시킨다. 이거 다 계획 세워서 목회를 하잖아요. 계획이 맞나요? 요즘 지금 각 교회마다 교인들이 줄어서 지금 걱정을 자꾸 줄어가니까 점점.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원래 먼저도 얘기했지만 여기 더 자리를 좀 넓게 더 넓게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간격도 조금 더 넓게. 왜? 아무래도 여름 같은 데는 다 땀 흘리고 오다 보면 땀 냄새가 서로 나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져 앉게 해드리려고 앞뒤도 몰고 이것도 해서 500석을 넣으려고 했어요. 500석. 그런데 막 700석은 적어도 해야 한다고 아주 야단을 쳐서 700석하고 500석하고 중간 600석을 여기다. 여기 700석 들어가거든요. 일반 교회 자리 해드시면 이거 700석 충분히 들어가요. 여기. 근데 600석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나는 지금 솔직히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전에 600석 못 채우고 나는 죽는다 이 생각해요. 그래도 좋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도 좋다. 그 자신이 없어요, 나는. 교인들 이렇게 운집해 놓을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교인이 딱 오잖아요? 그럼 겁부터 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저 어느 세월의 길로. 왜 얼마나 힘든가를 알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공부시켜가지고, 생각이 갖고 뜻이 갖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는 저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이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네? 생각이 같아버리면 불협화음이 안 생기죠. 편안하고 서로 이해하고 눈동자만 쳐다봐도 생각이 통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해놓으면 여기 와서 자꾸만 딴 생각한다 이 말, 딴 생각. 그래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머리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하잖아요. 처음 오신 분은 제발 좀 공부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연보 안 내도 좋으니까. 연보 안 내도 좋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 나도 연보를 좀 해야 되겠구나 싶을 때 그때 하고 싶으면 연보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안 그러잖아요. 나와서 주일날 빠지지 말고 11조 꼬고 가시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발 좀 공부 열심히 좀 해달라고. 그래야 친구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되려면 생각이 자꾸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데 믿는 거 아는 거 안 같아지는데 어떻게 교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안 되니까 지금 제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 딱 오면 이놈의 교회가 어떤 놈의 교회인가 보자 하고 저 뒤에 앉아서 쫙 내 깔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 꼴 사납게 군다 뭐 이렇게 다. 자, 살피다가 또 빵끗한 얘기면 어? 뭐 그럴듯한 얘기들 해. 에이 그래도 저건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 한두 달 다니다가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그래 되게 지금 뒤에 앉은 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뒷자리에 앉는 분은 대부분 다 가요. 내 목회 경험으로 봐서. 저 뒷자리 자리에 앉으시는 분.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 상처받을 분들이. 근데 우리 김현재 집사님이 앉아 계신 내가 하는데, 김현재 집사님 나갈 양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뒤에 앉아서 꼭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강의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를 요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야고보를 베드로라고 할 수도 있고. 야 웃기더라. 그 박목사 베드로를 요한이라고 그러더라. 무식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트집 잡고 가고 버티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트집 잡고 나가고. 그래서 난 제일 뒤에 앉았던 사람이 제일 두렵다니까. 저 또 뭔 얘기 들으러 왔나 싶어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목적을 둬야 돼.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언제 우리 알았어요? 무슨 인연이 있어요? 지연이 있어요? 학연이 있어요? 혈연이 있어요?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때문에 만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 만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바리면 안 돼요. 서로 우리 성격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적 조건도 다 달라요. 그런 거 트집 잡으면 우리 서로 만날 수 없어요. 모든 거 다 달라도 자라온 과거도 다르고 자라온 과거도 다르고 또 자기 전문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르할지라도 우리 딱 하나 같은 게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교회를 창설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어그저께 김용 목사님 오셨는데 뉴질랜드에 교회가 서졌는데 우리 막 또 서로 갈라졌잖아요. 그 막 세우려다가 갈라졌는데 또 다시 갈라졌지만은 막 한쪽에서 이게 막 새로운 교인들이 오고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목사님 오신다니까 교인들이 난리를 치고 걱정할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목회자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어요. 어디 우리 이 강남회사나 교회들 우리 뭐 누가 가서 뭐 여기 교회 세워라. 제가 공부시키러 다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교회 세우라고. 내가 그러고 해보질 않았어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라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해서 다 교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교회 세워놓고 목사님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들 다 뺏어다가 목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교회 세워진 거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노예 만들 생각이나 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우리 교회만도 이렇게 되지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대치동 그 70평 80평짜리 하나 딱 처음에 얻어서 이사 갔을 때 장로님한테 솔직히 내가 눈물 겪게 고백을 했어요. 장로님 나는 죽는 날까지 그냥 여기서 성경 가리키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 좋았으니까요. 성경 가리키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노예가 교회도 되지지 노예도 이루어지지.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성경 말씀과 같은 교회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흥분하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로 그게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지난번 후배 목사님한테 우리의 할 일은 뭐 우리가 뭐 글을 잘 써가지고 이론을 잘 닦아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책을 막 펴내는 거 이건 물론 중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만 내놓는다면 이건 다 절름발이 학문이다. 이건 절름발이 학문. 아무데도 쓸모없는 학문이에요. 이론만 있다면. 이 이론이 사실화돼줘야 된다. 실제화돼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신학적인 이론이 나왔으면서 이 성경신학적인 교회가 이 이론대로 그대로 정말로 되지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되진다는데 내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그게 진리예요. 이론이 사실화되는 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 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되고 뭐 이렇게 사업 벌려나가는 거야. 교회 아니라도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른 종교 이방 사이비 종교 집단들 엄청나게 더 돈도 많고 시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모습 그대로 되지는가 안 되지는가.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져 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교회가 자라가고 있고 교인들이 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노예도 보십시오. 노예도 성경대로 돼져 가잖아요. 성경대로. 그래서 지금 뭐 총회에서도 하여튼 우리 강남 노예가 주목의 대상이고 연구 대상이고 이번에 이제 총회 목사님이 우리 이제 여름 사경이 때 한번 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한 시간 담당해서 해보시면은 또 여러 얘기가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이렇게 돼질 수가 없어요. 돼지는 데도 없고 돼지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진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 라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믿으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저들을 끌어모아요? 거기 못 먹을 게 있다고. 안 그래? 송지산에 못 먹을 게 있다고 거기 그렇게 모이느냐 말이죠. 각처에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령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창설 이후 계속 세워나가시는 섭리를 지금까지 계속 세워나가잖아요. 세계교회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2절 내용이 바로 그건데 처음에 세운 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372페이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참 여기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한 승천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40여일간 제자들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 몇 날이 못 돼 오순절이 임했죠. 한 10여일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구약을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전부 대략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오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설교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 구약 잘 알잖아요. 회당에서 다 배우니까. 가만히 베드로 말을 듣다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야, 이거 어찌할꼬? 그래서 어찌할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왔다니까 요즘 막 성령운동하듯이 갑자기 사람을 어떻게 그냥 휘저어가지고 휘그닥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든 그런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한 대상들은 전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회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배우니까 쫙. 그러니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그 구약을 차례차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가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정말로 그리스도였다. 이 한마디가 결론이에요. 그러게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 확 돌아왔습니다.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구약 다 가르쳐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 200명이 앉아 계시다면 200명 여러분에게 구약을 내가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구약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결론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 다 강의하려면 얼마가 걸려요? 몇 달이 걸리죠? 몇 달이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가르게 간다, 한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설교 한번 해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씩 돌아온다는 그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참 자꾸만 그 성령파들, 오순절주의자들은 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당장 멘붕이지. 그건 왜? 아, 병든 사람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왜 안 돌아보겠어요? 어? 지금 병 없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병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 어렵게 살 때는. 지금은 다 뭐 1년에 두세 차례씩 건강진단 받고 영양관리 잘하니까 다 건강하게 사는 분이 많지만 옛날에야 뭐 영양실조로 막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능력 행한다고 그러면서 신권 휘두르면서 내가 기도하면 병난다니까 나도 예수 믿겠어, 나도 예수 믿겠어. 그래서 우르르 몰려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올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설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인시켜. 얼마나 이론적입니까? 논리적이고. 그래서 사실적인 것을 근거되면서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부활하러 오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죽여서 3일 만에 예수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에 다 공감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 그 다음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아세아 일곱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고린도니, 뭐, 데살로니카니, 빌립보니, 이런 교회들이 여기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갔거든요. 로마로 가서 이제 여기서 로마 교회. 여기도 그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는 있었죠. 왜 그러냐면, 되게 얘기하기는 오순절에 여기 왔던 유대인들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돌아가서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다. 여기 다 고국을 찾아서 왔다 갔으니까. 오순절에는 다 외국으로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따라서 오잖아요. 그때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이대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내가 곧 로마로 간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라면 초대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라 해야 돼. 그냥 로만 캐토릭이라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캐토릭이라고 해야 맞죠. 근데 이 로만 캐토릭은 예루살렘 교회 무시해버리고 여기가 제일 처음 교회라는 얘기야. 이게 세계적인 최초의 교회다. 그래서 로마 교회 우산 아래 모든 세계 교회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고 이건 완전히 돌출뿔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373페이지에 거기 보면 모이는 시기를 초월해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막 날마다 안식일만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시기가 모이는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처음 교회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거에 회당에는 안식일 날만 모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시기를 초월했어요. 날마다 모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374페이지 한쪽 가로 2번 모이는 장소를 초월해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에서만 모였죠. 성전에서. 꼭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두기에서도 모이고 아무데서나 들판이나 남의 사가나 어떤 언덕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서라도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된다. 그게 이제 교회의 특징이에요. 구약교회와는 다르죠. 그래서 장소를 초월하고 그 다음 시간을 초월하고 시기를 초월하고 꼭 뭐 주일날만 모여야 된다는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일째 근무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 날 저녁 모이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 토요일 날 5일째면 토요일 날 모이자 이럴 수도 있고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로 만들 수도 있죠. 안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냥 일요일 날 쉬는 방법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날짜는 아무 관계 없어요. 문제는 언제라도 모여서 공부하기 좋은 때. 우리 지금 화요일 날 성도대학 기간 뭐 성경에 화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날 없잖아요. 그런데 화요일 날 여러모로 일반 다른 교회에서도 오기 좋게 다른 교회는 금요일 날 뭐 철야기도 해야 되고 또 뭐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대개 왜 그러냐면 이제 수요일 기도회 마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간격이 너무 길다 이거죠. 그 간격이 너무 긴 동안에 놔두면 교인들이 딴 생각하니까 그 중간에 한 번 더 붙들어 놓자. 그래서 이제 금요 구역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뭐 간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라 우리는 화요일날 하자. 그렇게 해서 화요일날 정한 거예요. 시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모이기 좋은 때 저녁에 모이기 좋으면 저녁에 모이고 낮에 모이기 좋으면 낮에 모이고 지금도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 다른 교회 전통적으로는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모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후에 우리 편의상 오늘 왔던 김에 점심 식사하고 교제 나눈 다음 아야 오후에 예배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모로 좋잖아요. 그 시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신 교회는 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어디든지 사가든지 공회당이든지 언덕이든지 들판이든지 안 그러면 바닷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끼리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가 바로 주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다 나오죠. 375페이지 말씀 한쪽 가로 3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뭐로 모이는가? 도대체 뭐하러 모이느냐? 모이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데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 그러죠. 속회가 모였을 때도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잠깐 전하고 경건이 드린 다음 그 다음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모든 모임이 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날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표지 중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례와 말씀 이 두 가지를 표지로 삼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만. 성례라고 하는 건 말씀 전환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교회 정식 말씀과 대등한 표지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보존이 되고 잘 지켜지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우리 연구위원들이 책을 오늘 이번에도 새로운 책 하나 다니엘서 연구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책을 쓰고 기록을 해서 자꾸 이제 보존시키고 이제 도서관 하나 아담하게 만들어서 도서관에 정말 귀한 보존돼야 될 좋은 책들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고 또 우리도 써서 거기에 잘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젊은 후배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지금은 지하실로 이렇게 막 몰아넣지만 지하실을 어떻게든지 지금 공기 환기 잘 되게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 어떻게든지. 그래서 교회 학교 철저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 어른들은 다 그 교회 학교의 후원 회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고 전략해서 연보해가지고 그 재물로 자라나는 후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인재들 고급 인재도 기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해나갈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만이 그게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많이 모아서 큰 재단을 만들고 시설을 웅장하게 잘 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보존이 안 되면 순수한 교회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이 보존된 교회만이 참 교회다. 그래서 37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주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마 하더니만 진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 주셨다. 다음 시간에는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데까지 했어요. 다음에는 이방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 지역들로 교회가 세워.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섭리와 경륜 따라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경륜 따라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창설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 의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